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3월 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폭행에 관한 법 셋 가운데 둘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형을 받아 마땅한 고의성 신체 폭행에 관한 말씀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보상을 요하는 비고의성 폭행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동물이 개입된 신체 폭행에 관한 말씀을 같이 봅니다. 28절을 보시면은 먼저 소와 같은 동물이 경고 없이 사람을 공격하여 죽일 경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 소는 반드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지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29절을 보면 동물이 이미 사고를 친 전과가 있는 경우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버릇이 있고 그 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을 단속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죽게 했으면은 그 동물은 물론이고 그 주인도 죽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동물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고가 나면 내가 고의로 행하지 않았으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은 내가 그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라이어빌리티 보험을 드는 것은 100%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 16년 동안 라이어빌리티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임을 갔던 중에 뭐가 잘못돼서 사고가 일어나면은 교회에서 든 라이어빌리티 보험에서 그 비용이나 피해를 보상해주게 돼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동물의 과실로 사람을 죽였어도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마을의 장로들이 지정한 속죄금을 내고 생명을 건질 수 있게 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돈을 준다고 죽은 생명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사람의 귀한 생명의 가치와는 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큰 손실을 겪었다는 것은 인정하게 하신 겁니다. 사고 후 피해자 가족이 보상금을 받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피해자 가족들이 탐욕스럽다는 비난을 받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만 사고 낸 사람을 죽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 보상받는 권한은 남자들에게만 주어졌는데,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권리가 딸들에게도 주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종들에게도 주어진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이와 성별과 신분에 무관하게 똑같은 공의를 요구하신 겁니다. 유일한 차이는 종의 경우 소주인이 종의 주인에게 종의 평균 가격인 30세겔을 추가로 지불하게 한 겁니다. 30세겔, 우리가 많이 듣던 표현입니다. 30세겔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대가로 받았던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소가 받아서 죽은 종의 몸값에 팔리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마지막 두 법은 동물이 가한 피해가 아니라 동물에게 가해진 피해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 원칙은 지금까지 원칙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뿐 아니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똑같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서부터 36절의 핵심 내용은 단순합니다. 나의 과실로 구덩이를 덮지 않아서 남의 동물이 빠져 죽거나 내 동물이 남의 동물을 받아서 죽게 한 경우 모두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사회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무시하고 인간이 만든 법들이 난무하는 것을 봅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핏불이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핏불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개는 죽이지만은 그 주인은 죽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물어 죽인 핏불은 죽이지만은 그 주인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는 본능과 전력이 있는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이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핏불을 데리고 매일 산책하고 그리고 때로는 리쉬를 풀어줘갖고 다니게 하는 그 주인을 제재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동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물론 동물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권익을 인간의 권익보다 앞세우는 것은 100%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모든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동물도 인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율법과 예수님이 신약에서 가르치신 법을 모두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우리 지난 시간 24, 5절에서 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자신이 피해를 당하면 구약의 법을 적용합니다. 자신이 가해자가 되면 신약의 법을 적용해 달라고 합니다. 마치 미국에 살면서 내가 이익이 될 때는 미국인 행세를 하고 손해가 될 때는 한국인 행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할 때는 구약의 법을 적용하고 또 달리 편할 때는 신약의 법을 나에게 적용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법은 사회 악이 관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것 기억하고 그법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상위법,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의 상위법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서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에게 수치와 회개를 가져오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실천하셨던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순교당했습니다. 구약의 법은 사회에 악이 관영하는 것을 방지하고 약자가 고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주신 하위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대처할 때에도 사랑과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대합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천국 시민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과 같이 됩니다. 나는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고도 곧 나가서 나에게 고작 백 데나리온밖에 빚을 지지 않는 동관의 목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그돈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꾸짖으시는 주님 말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비유의 말씀은 돈 관계에만 한정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의 모든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어도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모두 경미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칙으로 산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비규환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누군가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고려대학교의 조무성 교수님이라고 훌륭한 크리스천입니다. 아주 4살, 5살밖에 안 되는 어린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네에서 그 조그만 그 픽업 트럭 타고 다니면서 야채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골목에서 차를 뒤로 빼다가 이 조무성 교수의 딸을 보지 못하고 쳐서 죽인 거예요. 경찰서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이 조무성 교수는 즉시 달려가서 통곡하고 그쳐 죽인 그 사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경찰한테 이분 풀어주라고. 이분은 매일 야채를 팔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기 잡아놓지 말고 풀어주라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잘 받아들이겠다. 그 사람 풀어주게 하고, 그리고 애 장례식 치르고 그 골목을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그 집을 팔고 그 교회에다가 500만 원그 당시 헌금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누군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하는 아들 둘을 공산당원 때문에 잃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을 하신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원칙으로 산다면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고, 우리 미국 표현을 빌리면은 옛날에 서부 극의 사회로 변화되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두 악한 세상에 살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음으로 사랑을 모르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